자, 오늘은 광야의 절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저는 가끔씩 공터, 아주 넓은 공터나 아니면은 운동장 같은 데서 눈을 감고요 이렇게 한 100보 정도 또는 50보 정도를 걸어봅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한 50보, 100보를 걸으면은 막 옆에서 공이 날아오는 거 아닌가, 누가 뛰어오는 거 아닌가, 자동차가 뛰어드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심지어는 이렇게 어두운 정서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잠깐 있다가 눈 딱 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마음이 평안해지고 희망이 용솟음치고 그래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훈련을 어떤 훈련이라고 이름 지었느냐면 희망훈련. 여러분 왜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할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1년에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 유서를 남긴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다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장이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다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작물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내가지고. 왜 그럽니까?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작물을 심으면 때가 되면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고 희망을 갖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가가 언제 발휘되는가? 온 세상이 절망할 때, 온 가문이 절망할 때,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믿고 그때에 진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절대 희망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대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조차 절망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가장 힘든 광야. 광야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이어지는 광야. 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광야의 절정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내버려 둔 것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내 기도도 응답 안 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광야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어때요? 그때 미쳤습니다 하면서 조금도 두렵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전진합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광야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감이 막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절망했던 적 한 번도 없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항상 믿고 희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지요? 예, 아주 한두 사람 아멘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 목사님 나 믿음 좋으니까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천하의 믿음 좋은 다윗을 보세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는지. 자, 여러분 그런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혼란이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올 수는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지만 온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정죄하면 안 돼요, 자신을. 오늘 보면 34절은 마지막 예수님에게 희망의 보루인 하나님마저 사람들이 제자들이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부르짖음은 절망의 부르짖음. 34절에 가장 깊은 광야에서 울부짖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버림받음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아들, 사랑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주적인 죄를 전부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면은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걸 속죄의 제물, 희생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모든 죄가,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이 모든 거를 농축, 고농축 우라름이 아니라 고농축 죗덩어리가 지금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매달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핵폭발할 정도의 온 인류의 죗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절실하게 느끼며 울부짖는 소리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 그렇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이 버림받았다고 절규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진실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예의상 실제로는 버림받지도 않는데 버림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로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울부짖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자기 사역지 동네를 쭉 지나가는데 먼저 예수 믿은 인도 할머니가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할머니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 신앙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 힌두교는 막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신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신, 여신, 동물신들, 그런 것들로 왜 만족을 못하느냐 너는? 그거 믿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크리스천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죽은 신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의 감동과 안마를 받으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 능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뛰어난 신학자요 지성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만큼 오직 예수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대신 버림받은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우리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뭐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평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여러분 겪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예사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즘은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영혼을 약탈합니까? 거기에다가 또 노골적으로 죄의 문화가 점점 꽃피어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탄식을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성경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물들. 하박국 선지자. 예, 점심시간이 가까웁니다. 호박국을 연상하면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 자기 유대 나라가 더 악한 바벨론에서 패망을 당하는 것을 예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저 더 악한 놈들을 데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어찌하여? 믿음의 선배가 탄식합니다. 그거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또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졌는데 형들이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형님들이? 그리고 종살이를 잘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그 보디발 시위대장의 아내가, 그 아줌마가 멀쩡한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요셉이랬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려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벼락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머리를 빠마머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요셉이 뭐 평안하게, 기록이 없었으니 평안하게 찬양하며 그렇게 견뎠을 거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이랬을 거라. 요셉은 순종했는데. 또 여러분, 믿음의 영웅 엘리야.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제압했잖아요. 이제 그 정도 영적인 전투를 치렀으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이세벨 여왕, 그 왕비가 이제는 더 극악하게 나와 엘리야 저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거의 영적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이 하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다 어때요? 경건하게,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승리, 축복, 영광도 거두었지만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어찌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절정, 깊은 광야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도 분명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광야, 그것도 광야의 절정, 하나님도 우리를 마치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광야의 절정의 때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각오하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통과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은 것이 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광야의 절정에서조차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아,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모든 것을 다 죄짐을 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어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주님이 대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너는 버림받았어 하더라도 따라하십시다. 성도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굳게 붙잡으세요. 여기에 성도의 믿음,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심지어 예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뛰어내려와, 못 다 뽑고 고쳐가지고 기적을 베풀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럽니다. 네 능력을 보여봐, 네 기적을 보여봐, 그럼 믿어줄게.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오늘 열읽어도 본문 39절에 보시면 그 비참한 처형 집행 그 장면을 보시고 로마의 그 예수님 처형을 주도했던 그 리더인 백부장이 뭐라고 39절에 고백하느냐면, 그런 죽어가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건 상당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형을 책임진 로마의 백부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국의 명령을 따라 죽였겠습니까? 처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자기에게는 일상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처절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뭔가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거룩함, 어떤 신비함, 또는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여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을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에게 보여준 모습은 고난의 예수입니다. 좋은 예수, 행복한 예수가 아닙니다. 전혀 인기가 없고 좋아 보이지 않는 패배자 같은 예수님을 모습을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 속의 전설인데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어요. 이 백부장의 이름이 뭐냐? 페트로니우스라고 합니다. 페트로니우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죽음의 경험을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계속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나, 그리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죽음의 의미가 뭔지 고민고민하다가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나 봐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에서 알아가면서 결국 자신의 엄청난 기득권인 로마 백부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소명을 받아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서 일생 동안 초대교회에 복음 전했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트로니우스로 하여금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예수, 즐거운 예수, 행복한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팔자를 고쳤고 축복받고 능력이 있고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걸 축복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믿음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더 깊은 감동으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변화로 인도하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도 다 합니다. 비록 약삭빠른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의 광야, 광야의 깊은 곳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야, 네 하나님 믿으면서 남들은 네 뭐 좋다고 하면 그게 뭐냐? 차라리 내려와라, 능력을 보여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예수님 조롱하듯이 조롱할 때가 있잖아요. 너 예수 믿고 그게 뭐냐? 너 기도하면 응답이 되냐? 이러고 우리를 놀려대듯이 혀를 껄껄 차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비웃음이나 외면일지 몰라도 진짜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되는 것은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 뭐냐면 그 고난의 광야, 그 시련의 광야,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광야의 절정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감동과 변화의 힘을 갖고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존경, 더 깊은 변화로 이끄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그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 또는 성도들이 분명히 시련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권위와 존경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에 가장 칭송을 받고, 저는 그분 욕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 탄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이분 보세요. 뭐 수천 명의 교회를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일생 동안 나병 환자들, 정상인도 아닌 나병, 천영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목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목회하면 복이 좀 넘쳐나야 되는데, 잘 키운 생대 같은 두 아들, 동영이 동신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정도 고통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또 어때요? 또 이제는 본인이 신사참배 거부로 옥중 순교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딸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한다 이게 아니고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그 손동희 권사님이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은 다 폐가 망신했다, 예수 믿고 그 별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하냐, 하나님께 얼마나 삿대질하고 왜 우리를 버립니까 하고 분노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리고 믿음이 약했지만 이 권사님이 그게 자기의 콤플렉스 아닙니까? 갈등하면서 갈등하면서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을 하나님 특별히 택해서 온 고난의 분량이 엄청났잖아요. 아무에게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뒤집어 쓴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내놓을 것도 없는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자존심 세울 만한 위대한 인물, 끊임없이 감동을 일으키는 감동의 원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감동하고 변화되고 진정한 존경과 헌신으로 따가울 것 같습니까? 목사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면 안 됩니다. 막 기침도 하고요, 피를 토해야 돼요. 예, 막 그리고 감옥도 가가지고 한 별이 한 다섯 개 정도 달리고 이러면요, 아이고 저 목사 갔네 이럴 겁니다. 기도하기만 해보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팔자 고치고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고 뭐 암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거 좋아하지만 그거 들을 때는 질투합니다 은근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신뢰와 찬송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 그 모습 속에 그들은 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광야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30년 40년 전처럼 예수님은 복받고 교회 나오면 잘되고 형통하다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식상했습니다. 이제 이 광야의 시즌에 들어간 한국교회는 이제는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을 통하여 이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한국교회 새봄, 역사의 새로운 가나안의 지평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영어로는 Passion of Christ라고 합니다. 패션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뜨겁게 뜨겁게 주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부글부글부글 끓을 때 액체가 변하여 기체되는 것처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정 없는 고난, 그거는요 생고생입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득을득을 끌어서 주를 위해 드려지는 헌신과 시련과 고난은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또 밤낮 기뻐하며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제가 그동안 많은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과연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이런 고백과 결단을 나는 진정 했는가 한번 돌아볼 만한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합니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채우노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십자가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 고난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의 광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때 때때로 다가오는 시련의 고난의 광야조차도 기쁨으로 달게 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